사무엘상 23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시 거기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10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어떻게 결말이 맺어졌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그일날을 떠나 도망친 이후에 10지역에 도피처를 정하고 숨어 있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10지역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가 다윗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재지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다윗을 잡아주는 일에 앞장을 서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 숨어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사울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거 여기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산에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저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사울이 다윗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추격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다윗의 상황을 우선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지껏 또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사울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군대를 끌고 온 게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기가 쉽지 않은, 뭐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나기 직전인, 잡혀 죽기 바로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다윗이 붙잡히고 죽임당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가? 본문에 보면 두 등장인물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전령이 등장합니다. 이 전령이 등장하는 걸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상황은 전령이 등장할 상황도 아니고 전령이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닌데 전령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령이 어떤 소식을 전했는가?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이 와서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빨리 오십시오, 이거예요. 급히 오소서. 상황이 아주 급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아마 전령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 아마 사울이 원래 있었던 거, 사울이 원래 있던 기브아에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10 지역으로 왔으니까 기브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전령일 수도 있고, 이 기브아에서 왔던 전령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 지역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0 지역까지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그 소식을 전달받은, 그러니까 10 지역에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전령 역할을 해서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갑자기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정말 두 눈이 벌게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주기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고서는 사울이 기분이 나쁘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걸 가로막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쩌면 가족이 전멸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전령이 와서 사실을, 상황을 전달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령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기록한 거예요. 급히 오소서, 이것만 기록했어요. 현재 어디서 전쟁이 벌어졌는지, 이스라엘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기타 등등 상세한 내용은 하나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만 강조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28절에 보면 사울의 행동을 참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이 사울이 첫 번째로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두 번째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쫓던 곳을 멈추었고요, 180도 방향을 돌려서 뒤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전쟁터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가장 급박한 건 전쟁이 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많이 죽거나 재물들을 약탈당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다윗을 쫓던 일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지간한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가 그것도 바로 코앞에 있어서 조금만 더 따라가면 그렇게 원했던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만두고 그리고 돌아갔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윗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높은 곳에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거죠.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끝에 보면 이곳 이름을 셀라 하마두곳 이렇게 칭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여기에서 분리가 되어서 갈라섰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가 돼서 쫓겨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서로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54편에 지금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만들고 찬양한 시편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뭐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또 담고 있는 메시지도 매우 간단합니다.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윗에게 권징받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 십 지역에 있었던 사건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사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나쁜 사람들이 십 사람들도 등장하고 전령도 등장하고 블레셋도 등장하는데 하나님만 유독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울이 십적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딱 한 번 등장하고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본문 전체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그일라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가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구원했다. 이게 핵심 메시지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던 여러 방식들을 보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은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다만 앞부분에 나타났던 피할 길들과 지금의 피할 길은 좀 다른 양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가령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실 때는 도망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막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막 뛰어갔습니다.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거는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어디 도망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뒤로 물리셔서 다윗은 사실은 한 걸음도 도망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여지껏은 죽지 않은 까무라치기로 도망쳐야만 살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큰 은혜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령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급히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전령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을 위급하게 보셨으면 전령을 사용하셔서 너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간장이 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은 급히 오소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블레셋이 지금 침공이 온 게 아니죠. 전령 소식은 전해 왔으니까 뭐 하루 전이 되었든 이틀 전이 되었든 하다못한 몇 시간 전이라도 이 과거에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잖아요. 지금 침공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침공한 거거든요. 전령이 그 소식을 가지고 막 뛰어왔죠. 뛰어오는 동안 시간이 걸렸겠죠. 전령이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막 뛰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죽을 지경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요 순간에 사울이 뒤돌아가서 가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맞게끔 적절한 시간에 과거에 블레셋이 침공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전령이 뛰어오는 시간도 계산하시고 그래서 지금 요 순간에 듣게끔 딱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의 장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매우 급박한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할 때는 지금 만날 때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번개같이 구원하시는구나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준비하셨던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반복되는 더 극심한 고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더 큰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울의 행동이 갖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전쟁이 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 그릴라 사건이 있었죠. 그릴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전쟁이 났으니까 누가 등장해야 맞습니까? 사울이 등장해야죠. 사울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현재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릴라를 구원하러 와야 되는데 사울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구원을 했고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이 침공이 왔을 때 사울이 오지도 않았다가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막 득달같이 달려왔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게 이 사울이 했던 행동이었는데 지금 장면을 보면 매우 이상해요. 지금 다윗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몇 시간만 더 하면 아니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반나절 하루 동안만 더 여기 있으면 그토록 원했던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이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지껏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보다 다윗 죽이는 걸 더 우선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독특하게도 이렇게 일관성 없이 행동을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울이 일관성 없이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갑작스럽게 사울이 제대로 행동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지껏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백성이 죽임을 당하든 말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말든 난 다윗만 죽이면 돼.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디를 둘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판기는요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그 동전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탁 내놓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어놓고 누르면 내가 사려고 했던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건 무엇을 하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탁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탁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요.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사울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기계였다면 무조건 다윗 죽이러 갔을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그거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혹은 원수가 마음을 받고 나를 돕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들도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의 고난이 변해서 나에게 내일의 복이 될 것이라고. 나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소망하곤 하죠. 이런 양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결국 이런 저런 특징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만 찝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이 참 꽉 막혀있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두는 이렇쿵저렇쿵 변하곤 하는 그런 사울 같은 권력자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과 어떤 처지를 만나고 살고 있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구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는 하루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이 구원받아 누리는 것을 살펴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윗 같은 사람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 누리는 것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이와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윗이 처했던 것처럼 참으로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소망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